사도행전 20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4절 말씀까지 공독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에서 바울 행전이라고 불리울 만큼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부분의 내용이 바울의 사역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로마에 압송당하여 가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또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행적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 20장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과 이 어간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바울 사역의 최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역 자체로는 절정이 아닙니다만은 그의 사역의 의미와 내용으로 볼 때는 이때가 최절정기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미와 내용상 그가 달려간 길, 그의 신앙의 핵심, 자세 이런 것들이 가장 아름답게 최고의 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고백은 여기 19절, 20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것이 각오와 결심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생애라는 데 그 강조점이 있고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그가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을 대하면 늘 마음에 한꺼풀 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늘 결심과 각오, 생각뿐이고 그는 그렇게 살아온 것이 다릅니다. 19절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리고 이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 각오대로 붙잡혀 갑니다. 우리는 쉽게 이 바울의 신앙 모습과 우리를 그는 위인이었다, 위대한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선을 긋는 것은 이렇게 잘하는 분류법이 아닙니다. 또는 바울의 신앙을 의지와 실천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사람 이렇게 치부하는 것도 성경이 이 사도 바울을 여기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하려는 말씀과는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시면 33절로 가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성경이 하고 싶어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실천력의 문제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런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나무는 좋은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게 우리의 핑계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인데 실천을 못해서 그럽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답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나쁘면 틀림없이 나무도 나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것이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를 좋은 걸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실천에 관한 문제, 힘이 없기 때문이다, 유혹에 늘 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면만으로 자기를 핑계대지 말고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느 만큼 영향을 끼친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확인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시죠. 19절입니다. 말하자면 이 본문에 나오는 시기에 점검을 해보시곤 해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겁니다. 정확히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왜 마음엔 원인데 왜 못하느냐 그러면 실천력이 없기 때문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우리 소원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원과 마음이 없다고요. 관심이 없다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심이라는 말은 종종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죠. 먼저 이것부터 해봅시다. 마음과 소원이 있다는 얘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달에 생활비를 이제 월급을 받아서 한 달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 무슨 생필품을 사는 것, 자녀들 교육비를 쓰는 것, 그런 꼭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어느 만큼의 돈을 문화나 또는 무슨 뭐 취미생활이나 또는 무슨 다른 사교비나 뭐 이런 걸로 씁니다. 그걸 오늘 돌아가시거든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요. 무엇에 제일 돈을 많이 쓰는가? 무엇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가? 무엇에 시간을 제일 많이 내는가? 이걸 한번 가보세요. 가서 점검해 보시면 뜻밖의 결론을 얻을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보통은 옷에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차에 돈이 많이 드는 걸 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사람 만나느라고 돈이 많이 듭니다. 한번 가서 점검을 해보세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목사지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여기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혹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과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이 시간을 내지는 않습니다. 뭐와 같으냐 하면 공부 못하는 고3 학생과 공부 잘하는 고3 학생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를 안 하지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공부에 대한 관심은 못하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늘 걱정을 하면서 늘 놀아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꼭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캥기는데 캥기는 것 같고도 그가 그 일을 하질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놈은 밤낮 뭐라 그러냐면, 아유 놀아야지 놀아야지 그러는데 밤낮 책상에 붙어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보통 어떤 오해를 하냐면, 신앙생활을 해야지 해야지 그러는데 늘 어디가 있냐면 고시도판에 가 있단 말이에요. 안 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뭐 했냐니까 광만 팔했다는 거죠.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 보세요. 결국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 돈을 어디다 쓰는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신앙적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은 생활을 왜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우리의 보물이 있지 않다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속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시죠.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건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과 생각으로 나는 영의 것을 심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심은 것은 아닙니다. 뭘 보면 안다고요? 무엇을 거뒀나 보십시오. 저는 저희 집사람을 밖에 보통 안 내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나갔다 오면 꼭 미친 소리를 하나씩 물고 들어와요. 동창을 만난다든가 뭐 누굴 만난다면 저는 아주 겁이 납니다. 그냥 갔다 와서 꼭 이런 말을 해요. 나만 믿지고 살았어요. 그래요. 뭘 믿쳤단 말이요? 그러면 친구들을 만나니까 증권도 하지요. 뭐 부동산도 하지요. 뭐 다이아 목걸이 안 건 사람 없지요. 좋은 차 안 타는 사람 없고 뭐 못 타는 게 없는데 자기만 병신같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도 내 인생을 살겠어요. 이건 뭐 정확히 제가 이런 사람을 분류합니다. 웃기는 짜장면이다 그래요. 이건 뭐 더 이상 제가 험한 말을 할 수 없어서 만든 말이에요. 이건 뭐 거룩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뭐 무슨 무슨 니은 이럴 수는 없으니까 짜장면 정도로 비벼버리기로 합시다. 여러분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동창회를 가시거나 세상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 참 영악하지요. 단단하지요. 벌써 입술 빨갛게 칠한 것만 봐도 벌써 이야, 저 잘못하면 물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손톱이 핏빛으로 물들어 있지요. 눈이 벌써 시퍼러둥둥하지요. 뭐 저 목걸이로 목 졸르면 그저 그냥 3초 안에 죽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겁납니다. 그게 다 뭐죠? 세상에서 안 꿀리려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무장한 것들 아닙니까? 얕보이지 않으려고. 동창회에 나가서 이웃 앞에 나가서 얕보이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지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치장하고 애를 써서 여러분을 무장한 무기들 아닙니까? 갑옷들 아닙니까? 차도 여자가 혼자 그랜저 2.4를 왜 몰고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말 좀 해봐요. 운전도 지지를 못하는 주제에 반뚝 잘라서 프라이드 타세요. 뒷공문이 없는 걸로 좀. 그럼 좀 덜 받잖아요. 오는 차 가는 차 다 긁어놓고 왜 큰 걸 몰고 나가? 남이 얕본다 이거예요. 얕본다. 그죠? 얕보죠? 조그만 차 몰고 나가면 빌놈이 다 와서 클락션 누르고 얕보는데 큰 거 몰고 나가면 에그 뜨셔라 안 하죠? 벤츠 600쯤 몰고 나가세요. 누가 건들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이니까 뭘 심었냐고요. 뭘 거뒀습니까? 얕보이지 않는 걸 거뒀죠. 그러니까 뭘 심은 거예요? 그걸 심었죠. 세상에서 꿀리지 않으리라. 그 싸움 하느라고 뭔 못했냐? 영적으로 하나도 심은 게 없으니까 하나도 못 거뒀죠. 그래 놓고 뭐랬냐면, 야, 바울은 참 위대하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꼬?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합시다. 누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누가 치렁치렁 달고 다니고, 야, 힘도 좋다. 어떻게 저걸 다 달고 다니노? 그리고 왜 못 돌아서요, 거기서는? 그거는 기를 쓰고, 나도 바보같이 안 살래요, 그러고.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해요, 그래요, 그거는. 그리고 무슨 낮짝으로 또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어느 학교 다녔어요? 여기가 속는 거라고요. 정확히 속는 지점입니다. 그래놓고 뭐라고요? 나는 이상하게 마음에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해보세요. 남 요란하게 하고 다니는 건, 야, 멋있다. 당신도 하지. 나한테 이상하게 저건 안 사게 돼요. 이걸 왜 못해요? 그걸 하셔야죠. 그걸 하나도 안 해놓고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아주 당연하게 웃으면서, 글쎄, 그건 안 돼요. 그걸 그냥 귀싸움을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이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계세요.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냥 웃고만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걸로 얼마나 많이 교회에 피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하려면, 아니, 그리고 당연히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럼 최소한의 실력을 가지세요. 최소한의 실력. 세상의 요구,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최소한의 싸움을 하시고 버텨내시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열매를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 아침 나오셨다고요? 따지고 보면 그것도 어디예요, 그죠? 따지고 보면. 이런 건 누구한테 하냐면요, 애가 학교 가서 시험을 쳐왔는데 20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막 때리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거예요. 야, 그나마 20점이 어디냐. 야, 자기 이름은 바로 썼다, 야. 그거죠. 어떻게 이름은 쓰시네요. 그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 예배 보러 오는 거는 헌금 내시는 거. 야, 어떻게 자기 교실은 찾아갔네.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내놓긴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밤을 새서 공부했는데, 하루도 자지 않고 공부했는데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 왜 안 될까? 고민하셔야죠. 의논하시고, 선생님도 만나보고, 과외 선생을 바꿔도 보시고, 좌우 눈깔도 바꿔 껴보시고, 이게 왜 안 될까?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따질 틈도 없었죠. 이러고 있다 집에 가시면서 그러겠죠. 야, 우리 목사님 말 잘한다. 그럴 거죠. 아유, 얄미워라. 이걸 어떻게 해야 사람을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제가 말릅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갑시다. 애들 키우느라고 부모 늙듯이 여러 번 키우다 제가 말릅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있지만 물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 때문에 루터에 의해서 성경으로 받아지기를 거부당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건 루터가 무식했기 때문이네 그럽니다. 이 행함은 믿음과 대치되는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당연히 행함을 결실한다는 차원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내 생애와 원리와 목표를 바꿔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믿는다는 말이 사기죠. 이건 그 얘기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15장입니다만은 여기는 얼마나 이 둘을 잘 엮었나 보세요.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결실되는가를 보라 말해요.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가더라고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놓고 하라 그러는 건 안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결국 어디로 결실이 되느냐, 어디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느냐, 백살의 남 하나밖에 없는 애도 바치라 하니까 바치더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로 가지 않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모든 고백과 바울의 사역들, 그의 기록들은 혹시 바울이 위대하니까 기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 못하고 있죠? 우린 누구를 위인을 만들므로써 자기가 할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고급스러운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2차 대전 중에 롬멜 장군을 누가 영웅으로 만들었는지 아시죠? 독일이 롬멜을 영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롬멜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싸워서 자꾸 지니까 영국군이 약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롬멜이 워낙 잘해서 그렇다라고 자기네들의 실수를 덮어버린 겁니다. 고급스러운 정책이죠. 전략이고요. 우리가 오늘날 성경 속에 나오는 위인들을 자꾸 영웅화시키고 신격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이 좋은 목사, 좋은 목사를 왜 요구하는 겁니까? 좋은 목사, 좋은 교회를 왜 요구합니까? 그래서 좋은 목사라는 이름 속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여러분은 손 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좋은 교회도 뭡니까? 그 속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면제받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란 거기 나온 모든 사람을 튼튼한 신앙인으로 살게 만드는 데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좋은 목사입니다. 오면 무조건 좋다 좋다 그러는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나쁜 목사고 그런데 좋아서 가는 사람도 나쁜 쌀남이지요 물론. 그걸 뭘 물어봐요, 물어보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는다라는 이름으로 여기 모인 이상, 그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받는 이상, 우리는 분명히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신자에게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믿음을 어떻게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식으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착한 행실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윤리와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생명과 진리에 관한 의미에서의 착한 행실입니다. 행동이라고요, 행동.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지금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세상적인 일에 대하여 도전과 충격과 위협을 받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격발을 받아서 저기서 세상적인 자존심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자존심을 내세우고 저들의 거칠은 행동 때문에 우리도 사나워지는 반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신령한 충격과 신령한 도전이 있어야죠. 여기 오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주를 닮고 싶은 욕망이, 거룩한 것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더러움이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 일들이 너무나 없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핑계댈 수 있습니다. 이규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 제가 자랄 때 그랬습니다만 문교부 정책이 몇 년마다 바뀌었어요. 한문을 배워라. 한문 배우다가 이름 석자 쓸 만큼 배우고 나니까 한문 이제 안 쓴다. 또 좀 이따 쓴다, 안 쓴다 그래서 해라 그럴 때도 언젠가 안 쓰는 날이 오겠지. 그러다가 신문 보기도 바쁜 한문 실력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 문교부 장관 누구 때문에 내가 한문을 모르게 됐다, 이런 핑계를 대게 됐다고요. 핑계를, 책임을 누구한테 묻든 간에 한문을 모르는 건 나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 문제를 지금 뭐 누구한테, 누구 때문이다, 한국교회 분위기가 어떻다, 목사들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결국 그 신령한 문제에 의해, 신령한 문제에 관해서 낙후되어 있고 가난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는 나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남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해도 할 때도 없고 요구할 때도 없고 해봤자면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죠. 당사자가 하세요. 이 교회를 그럼 거룩한 분위기가 들도록 분발하세요. 교회 안에 기둥들이 좀 나오시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신령한 일에 시행착오를 하셔도 좋으니까 앞장서시기로 하시는 겁니다. 열심을 내시기로 하는 겁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다들 겸손해지셨나요? 이 일들만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세상 일에 지는 것만은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셨는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어디에 빛이 있고 어디에 소금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의 이름이 이제 재밌는 이름이죠. 원래 제가 섬기던 남서울교회에서 그때 제가 모시고 있던 홍정길 목사님이 저를 분가를 해주셨습니다. 제 재능을 아끼셔서,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 쪽에서 볼 때는 저를 높이 평가해 주셔서 저희를 교회를 분가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개척교회 아닌 개척교회를 한 사람입니다. 첫날 첫 번 예배부터 300명이나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개포동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남서울교회 개포동 지점, 그래서 남포교회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이름 속에 남포라고 해놓고 하니까 뜻이 또 좋더라고요. 옛날엔 등잔불을 남포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램프의 한문 표기죠. 남포. 다이나마이트도 남포. 그러고 납니다. 뜻 참 좋다. 그러고 했는데 이놈은 남포불이 연기만 풀풀 나고 불이 안 붙어요. 아니 지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똑같이 종교적인 어떤 심리적인 만족을 주고 여러분에게 진통제만 주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제가 참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실 삶에 지치셨고 힘들고 고통 중에 여기를 나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보내는 걸 용서하십시오. 한석봉의 어머니 같은 심정이란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같이 그런 마음 자세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나니. 이거 우리가 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생활을 할 때가 아닙니다. 분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시다.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에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나 보낸 편지 속에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이 녹아져 있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건 어려운 말이죠. 본받는 자들. 바울은 자기가 잘나서 이 말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한 것 속에는 분명히 이 신앙 하나만을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와 자랑과 의미와 보람으로 삼고 살아간 그 신앙적 자세와 만족과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신자로 살면서 신앙 생활의 기쁨과 승리를 못 누리는 것만큼 바보는 없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믿고 알고 소원하는 것을 그걸 선택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주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 나의 자랑인 것을 선택하는 실력,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말로만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집에 액자로 걸어놓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천애인,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내 인생을 신앙으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싸움, 이것이 신자의 싸움이요. 사실은 싸움이라 할 것도 없이 신자의 특권이죠. 그 속에서만 우리는 사실은 신령한 기쁨과 만족과 자랑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개인적으로 고깝게 듣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과 그리고 참 생명과 참 자랑을 누리는 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자 된 것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이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고 실천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담아내는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과 복된 약속과 또 이 세상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살 권리를 허락하셨나이다. 그 자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한 것들을 이제 우리 발과 손으로 살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그 정당한 신자의 경지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서 우리의 발을 빼게 하시며 등을 돌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신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성경과 일치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